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언젠지 아시죠?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부득이하여 그날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규례를 만든 겁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달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범과 쓴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본래의 유월절 즉 1월 14일 유월절 다음 달인 2월 14일 날을 유월절로 지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율례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일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담긴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중요하면 무조건 1월 14일을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1월 14일을 지켜야 되는데 혹 부득이에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 2월 14일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율례를 만들어뒀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죠. 뭐가 중요해요?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2월 14일이라도 유월절로 유월절 규례는 똑같아요. 똑같이 지키는 날짜만 바뀌어요. 한 달 뒤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는 건 뭘까?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과 연결하여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유독 처음 난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시는 것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유독 여기 보면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처음 난 것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짐승은 제물로 바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제사를 드려서. 그러면 사람은 처음 난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장자죠. 장남들은 어떻게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냐. 짐승은 잡아서 드리면 돼요. 제사로.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문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처음 난 것의 의미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애굽 땅에는 처음 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 난 건 전부 다 죽은 겁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이스라엘 집에는 처음 난 것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출생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게 하시고 대신 살려낸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자를 처음 난 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처음 난 자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났다는 말은 다른 표현하면 우리 표현하면 뭐냐? 의례로 말미암아 산 자야. 왜냐하면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 직짐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잖아요. 하나님. 이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는 않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자신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었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증언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줬다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처음 난 자는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았죠. 그러나 피를 바름으로 피를 안 바르면 누가 죽는데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러면 이스라엘 집도 피를 안 발랐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처음 난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름으로 죽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처음 난 자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바탕으로는 다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혜택을 본 자가 누구냐 할 때 이스라엘 집에 처음 난 자들. 그 자들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자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산 자들.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산 자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처음 난. 그래서 여러분이 장자들의 총이에요. 시브리서에. 시브리서의 4장이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어린 양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들 또한 죽음의 존재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다른 규례를 힘써 지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사무엘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갖고 뭐 흔히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주의 종길 보내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주의 종입니다. 그렇다고 맘먹으면 안 돼요. 다 주의 종.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뭡니까? 은사가 달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서 말씀은 전하는 자로 또 어떤 분은 섬기는 자로 어떤 분은 관리하는 자로 이렇게 세웠을 뿐이에요. 그것이 다를 뿐이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장자들이 그 예수를 주라 부르면 그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그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되는 그 신학 보내는 게 하나님께 그 바치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민수기 3장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적. 이해하시겠죠? 처음 난 모든 자를 누가 대신해요? 레위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했는데 그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레위인을 내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유독 레위인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것인데 유독 누구만 내 것이라 했어요? 출애굽에서는요? 처음 난 것만. 이스라엘 열두 지파도 다 하나님 것인데 누구만 내 것이라 했어요? 레위 지파만.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 처음 태어난 자는 곧 레위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8장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만 내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내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기도 레위 지파가 내 것이라면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 것 아닌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유독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이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레위인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는 것도 레위인을 세워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태어난 자는 오늘날로 처음 난 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에 누굴 받았어요? 레위인을 받았어요. 레위인을. 그 레위인을 그 세우신 까닭은 뭐냐면은 처음 태어난 자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고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인가를 설명하라고 세운 자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따라서 처음 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를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다른 지파와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아시죠? 열두 지파가 있는데 레위인이 다른 지파와 다른 유독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도 몰라요. 틀려도 그분들 오 그래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달라요? 다 맞아요. 그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기업이 없어요. 기업 땅이라는 기업.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라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재물이나 십일조로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재물이나 11조에 대한 그 규례, 이 규례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인은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땅이 없다는 말은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짓으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라는 그 임무를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재물이나 11조를 그 레위인들에게 바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그러면서 그 규례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규례를 세우지 아니했다면 레위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잖아요. 땅이 없어. 땅이 없으면 농사도 못 줘. 그리고 규례도 없어. 뭐 11조를 바치는 나머지 11지파가 전부 다 11조를 바쳐야 돼.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11조를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규례가 없다면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죽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는 겁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레위인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자신들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뭐 이런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자가 누구예요? 처음 난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그 출애굽으로 따지면 출애굽에서는 처음 난 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처음 난 자인데 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난 자를 상징적으로 내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백성들은 처음 난 자를 보면서, 쉽게 말하면 처음 난 자를 대신에 받으신 레위인을 보면서 배우는데, 그 배움이 뭡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배우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재앙에서 생명을 얻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나누려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두 번째가 인간의 실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로 존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애굽과 똑같이 간주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죠. 수요 예배 때 아마 읽은 말씀 같은데, 17장에 보면은 이 앞에는 14절부터 17장 14절부터 보면 왕의 이스라엘 왕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17절에도 뭐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묘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임금은 자기가 얼마나 성공하고 힘 있는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부를 자랑합니다. 임금들도 재산을 모으잖아요. 내탕고라고 그러나? 거기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후궁을 얼마나 많이 뒀는가?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나라의 부강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병마라는 건 군인들이 싸울 때, 전쟁할 때 타는 말이거든요. 그 말수가 얼마나 돼? 말이 많다는 건 군인수가 많다는 거니까. 이거 세상 임금은 그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아까 일부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강함을 자랑하듯이 그게 강한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세상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뭘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힘과 어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너희는 병마를 두지 말라.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것이 출애굽입니다. 일단. 근데 그 출애굽은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근데 신분의 변화가 뭐냐?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게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쭉 시작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요새는 잘못 배운 게 예수 믿는 게 끝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더 이상 믿으려고도 안 하고 복음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뭡니까? 이제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상급을 쌓고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출애굽은 시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고? 거듭남이라 얘기했어요. 거듭남. 이제 한 살이에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출애굽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틈만 나면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은 규례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당시엔 진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길을 따라 돌아가면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겠어요? 예, 세상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뭡니까?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애굽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사람과.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신분은 변화됐는데 삶의 방식은 애굽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삶의 방식이 애굽이면 뭡니까? 그 애굽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애매하죠.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출애굽은 했는데 사고방식은 애굽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뭡니까? 불평불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죠. 웃으셨어요?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사는 거.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참견과 간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 당신이 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 좀 받아와라.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든지 우리가 그 응답에 따라가겠다. 아주 다짐다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해서.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짐했어요. 근데 10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응답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당장? 야, 예레미야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 인간이에요. 야, 진짜. 전 그 성경 읽으면서도 화가 나더라고. 근데 화가 내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내가 그런 사람인데도 알면서도 화가 나. 금방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줄을 버리지 않고 똑같아요. 어떤 응답,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오든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응답이 딱 오니까 대뜸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네. 이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요구했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야 진짜 야 이거 그래서 주의 종은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 같은 분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 말은 진심이 되니까요. 늘 말씀 그 말은 진심이에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인간의 진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들은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거부하고 내려가 버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너희들이 의지하여 내려간 그 애굽까지도 싹 쓸어버려요. 다 애굽도 망하게 해버려요.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까지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은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갔으면 말 들었으면 애굽은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애굽을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뭐예요? 연약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래요. 강한 나라가 왜냐하면 강하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줘요 또. 그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기대로 한 게 있으면 거기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혹 누군가가 내게 와서 자꾸 기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한 사람은 받아주면 안 돼요.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에 빠져서 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근데 수영 실력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아프지만.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람을 건질 실력이 있어요? 우린 무익한 종이 되니까요. 우린 건질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까 얘처럼 뭐죠 이거 가이드처럼 얘기는 해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결과는 만들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존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애굽과 똑같이 간주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을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하는 겁니다.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안수하고 레위인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여금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은 하나다.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성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그 상징적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 안에서 처음 난 자들이죠. 왜? 오늘날 처음 난 자들은 믿는 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그 피의 혜택을 본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만 내 것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처음 난 것을 대신한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삼으로 레위인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당신으로 인해 되어진다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데 레위인들이 하는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가 되고 그 은혜에 참여함을 입었다는 뜻이 안수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 제사가 없으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안수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결국 수송아지로 인해서 레위인이 속죄를 받고 그러니까는 안수한다는 건 똑같아요. 의미가 하나됨이에요. 수송아지와 나는 같다. 그래서 수송아지가 죽으면 누가 죽은 것과 똑같아요? 레위인. 나 대신 죽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수송아지 제물은 사실 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숫송아지로 인해서 레위인이 속죄를 받고 처음 난 자를 대신한 레위인의 속죄 외 이스라엘이 아까 처음 먼저 안수했으니까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죄가 용서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복잡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 규례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너희심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취지가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규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에 담긴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고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규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율법은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다 성취한 겁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죠. 결국 처음 난 자를 대신한 레위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그랬죠. 레위인은 뭐라고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레위인을 보고 배워라. 알았잖아요. 그 레위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는다면 신자가 자랑하고 신자가 높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산다고 하는 흔적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심으로 여기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를 신자 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 되어가서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 흔적만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임을 알아 매 순간 그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은혜만을 노래하고 은혜에만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흔적이 아닌 주의 흔적을 남기는 것,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 우리가 남길 흔적임을 믿으며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
나의 길을 걷는 자이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남을 위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나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흔적만 생길 수 있도록 내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사 한 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구별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증거되는 삶이 아닌 오직 내 모든 삶에 주의 흔적만 남기고 오직 내 모든 여정에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로만 살기로 마음먹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예원 가족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 아멘.